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SNS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시고 강조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밥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보고 이 음식에 살아생전의 마지막 영정사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또 어떤 남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가 영어로 confidence라는 것이고 지금 다르게 말하면 자신감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않는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다면 나보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조건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열거한 자랑거리를 본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마치 나는 하버드 수석이고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언제나 상을 받고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5절, 6절에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먼저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나중에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그러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가문에 있었던 지파이므로 자신의 왕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종적 탁월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은 모두 다 헤브라이즘,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들은 헬레니즘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 중심이 된 자신은 헤브라이즘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화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다 지켰고 또 율법에 대해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우두머리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지만 이처럼 우리는 왜 자신이 가진 스펙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열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가진 조건들을 내가 가진 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바로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사실 현대인들은 이 의에 대한 단어들을 의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하는 자격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의롭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그 자격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밤잠을 줄여가면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바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승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 잘 보여야 하고 내가 그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의력서를 빛내기 위해서 언어 연수도 하고 자격증 시험도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라는 것이 꼭 어디에 들어가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어울리는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이 갖춘 것들을 나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야만 그들이 나를 내치지 않고 함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든 것 같은 가방, 백을 들기도 하고 좋은 차를 끌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과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집단에 걸맞는 사람이다. 이 부분은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잘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야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모습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선교를 갔던 어떤 분은 선교를 가는 이유가 선교가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또 스케줄 놓기도 힘든 과정 가운데 억지로 시간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 자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나를 봅니다. 때때로 그래서 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괴로워하고 좌절합니다. 내 인생은 엉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엄청 괴로워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할 것 같고 나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야만 내가 인생이 보장되고 안정될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날 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내가 못 견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직장, 친구들, 애인들, 그들을 보기에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해도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허무해지거나 괴로워집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의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들이 이제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배설물, 그 고상하게 말해서 배설물이지만 사실 원래 원어의 표현이면 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한 단어를 쓸 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지를 고민하고 썼던 학자인데도 그가 쓴 단어는 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단어의 빛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예전에 나를 빛나게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것이 그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더 찬란한 빛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나를 빛나게 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보면 달과 별들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그 달과 별들은 다 어디 가는 것일까요? 여전히 달과 별은 그곳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빛나는 해가 우리 시야를 다른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에 예전에 달과 별처럼 빛났던 그것들이 해와 같은 영광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정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영광을 경험했기에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했던 것들이 아무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그 뒤에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의가 되었다. 예전에 세웠던 모든 것들이 의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얻은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 것이 나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던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의 의미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과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나 대신 절망, 멸망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신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대신 사셔서 내가 받을 영광, 받지 못할 영광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 스스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남루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즉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곳에서 한 미국 경찰이 지나가는 한 남성의 차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 젊은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그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혹시 과속을 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당신 차 뒤에 있는 육군 스티커 때문에 당신을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물어봅니다. 혹시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젊은 청년은 저는 이라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경찰은 그 차 앞에 놓여진 성조기를 보고 마음이 울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 아들이 이라크에 파병되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저 성조기만 돌아왔습니다. 그 차를 볼 때 내 아들이 생각나서 당신을 세웠습니다. 혹시 제가 당신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나와서 그 경찰을 안고 함께 울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생각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 때문에 너는 의의가 있다. 내가 받아들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것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넘어지는 내 스스로가 무가치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쓰레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를 부르는 김도연 씨의 찬양 중에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가서에서 인용하는 찬양입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검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아 아름답다. 맞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조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신 스스로를 진흙이라고 비유했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보배가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상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쌓아왔던 그 의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유일한 그 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그 또한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셔서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이것들이 있어야 내 삶이 온전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얻는 순간 내가 내 모습이 아무리 질그릇 같더라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빛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